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제 지인 한 명은 고기를 먹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어릴 적 아버지가 사오신 돼지고기 표면에 삐죽삐죽 나있던 털 몇 가닥을 본 후로는 고기를 먹지 않게 됐다고요. 어린 마음에는 그 장면이 매우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결국 그 친구는 성인이 돼서까지 고기를 먹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듯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받는 정신적 상처는 꽤나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남은 상처를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부르는데요. 오늘은 이 트라우마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월 30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간다고 아프리카가 달라지나요? 우리는 슈바이처 박사 같은 아프리카의 신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한 의사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러 내년에도 다시 갑니다. 우리의 다짐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굿뉴스 의료봉사회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은 현대인들의 정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굿뉴스 데일리 이종한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트라우마라는 용어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개념을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트라우마는 그리스어로 상처라는 뜻인데요.
네.
외상 또는 외상적 사건, 즉 생명과 신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엄청난 재난이나 사건에 의해서 입은 심리적, 정신적 상처를 뜻합니다.
네.
과거에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처가 돼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조금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음의 상처쯤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요.
네네.
트라우마는 보통 한 가지로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또 뭐 여러 종류가 있을까요?
분류 기준과 원인에 따라서요, 여러 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 발생 횟수를 나눠보면, 자연재해나 가족과 같은 가까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죽음이나 상실,
네네.
그 외 강간이나 강도 같은 폭력 범죄 등 강한 한 번의 충격으로 생긴 트라우마를 이례적 외상 또는 네. 단일 트라우마라고 하고요.
네네.
반면에 일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트라우마를 반복적 외상 또는 복합적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네네.
가정폭력이나 왕따, 일상에서 반복해서 듣는 폭언, 폭력 등 충격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해졌을 때 생기는 트라우마입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다른 또 다른 분류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요?
트라우마의 원인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도요, 큰 트라우마와 작은 트라우마로 나눕니다.
네, 그렇군요.
큰 트라우마는 충격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서 트라우마 또한 큰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전쟁이나 지진 같은 재해,
네.
강간이나 살인, 폭행 같은 범죄에 노출되는 등 일상을 완전히 넘어서는 극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 주 원인이 됩니다.
아, 그럼 작은 트라우마라고 하면 그보다 더 작은 원인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사건들이 주 원인인 경우입니다.
네네.
개인의 자신감이나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폭언들도 이를 꼽을 수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뚱뚱하다, 못생겼다 이런 몇 마디의 말들이 상처가 돼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성격이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네네.
애착 외상도 한 종류라고 꼽을 수 있는데요.
네.
부모나 가족, 보호자처럼 긴밀하고 의존도가 높은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네.
거기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런 것으로는 가정폭력, 학대, 방임, 성폭행이나 그 외 성적 학대 등 애착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이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애착 외상은 어릴 적 겪어서 성인이 된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는 조금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으면 트라우마라고 뭐 다소 용어를 남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 트라우마라고 정의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트라우마를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짜증을 내거나 폭력적이 되고요. 인지장애를 일으킨다거나 회피하려고 하는 강박관념과 같은 심리적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네네.
예. 그리고 여기서 더 발전하게 되면은 그 트라우마를 피하기 위해서 2차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약물 중독, 대인기피, 의심증, 편집증, 강박증 등 부적응 증상이 일어납니다.
네네.
사실 이 1차 행동보다는 이 2차 행동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아까 트라우마 중에는 어린이나 또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종류들도 있었는데요. 청소년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더 심한 증상을 보이거나 하진 않습니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트라우마로 인한 스트레스 장애나 행동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은 얼굴 표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슬픔, 분노, 두려움 이런 감정이 얼굴에 나타나도 그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건데요.
아, 네.
예, 그래서 그 표정 분별을 잘 못하니까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고요.
네.
이 때문에 사회적 유대를 잘 쌓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네.
예, 특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할수록 화난 표정을 두려운 표정으로 착각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네요. 혹시 트라우마가 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앞에서 본 증상들은 트라우마에 대해 예민한 상태인데요.
네.
반대로 무감각하거나 냉랭함, 무감정과 같이 만성적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경우는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서 지나치기가 쉬운데요.
네.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경우랍니다.
네. 아까 청소년들의 트라우마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용어를 들었는데요. 트라우마와는 다른 겁니까?
흔히들 트라우마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는데요.
네.
이 둘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네.
트라우마는 충격으로 받은 상처를 말하고요.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공포나 불안, 회피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걸 말합니다.
아, 네네네. 예.
안타깝게도 이런 경우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정신력이 약하다 정도로 그렇죠. 취급하는데요.
네네.
이건 엄연히 질환입니다.
예,
주변에서도 이를 확실히 인지하게 하고 또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런 트라우마가 어떤 심각한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사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두 가지 사례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첫 번째로는 그 군 가혹 행위에 대해서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군 가혹 행위요. 굉장히 많은 피해자를 낳지 않았습니까?
네네. 군 가혹 행위는 대표적으로 2014년 4월에 일명 윤일병 사망 사건이 벌어지면서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전 국민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샀었는데요.
네.
그 뒤로 많은 시일이 지났고 국민들의 분노나 관심도 어느 정도 수그러든 상태지만
네.
사실 여전히 군내 폭행은 연평균 740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혹 행위도 69건이나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아직 트라우마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일병 사건 이후로 군 내부에서도 여러 조치를 취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군 내부에서 병사들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는 이미 제대한 피해자들이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에 대한 대처는 없다는 겁니다.
아, 네.
다행히 작년 1월에 군 피해 치유센터라는 함께라는 상담소가 개설이 되었는데요.
네.
그곳에서 소개한 사례를 보면요. 2012년 전역을 한 한 씨는 군대에서 선임들에게 이유 없이 맞고 욕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한 씨는 당하면서도 끝까지 견뎠는데요.
네.
전역만 하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도 한 씨는 타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가방에는 항상 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괴롭히던 선임을 길에서라도 만나면 언제든지 찌르고 싶은 심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보통 20대 청년들처럼 취업이나 결혼이 아니라 한 씨는 모든 돈을 모아 나를 괴롭힌 선임을 청부살인하는 것이 나의 목표라고 끔찍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한 사건의 옛 사례지만요.
예.
그 외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아마 이곳을 찾지 않은 더 많은 피해자들도 있겠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본인이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군요. 이 네네. 함께라는 단체 외에는 정부나 국가에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국방부에 따르면요. 전역한 군 인권 피해자나 가족들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국군 수도병원이나 국군 양주병원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부적응 증세를 보이거나 자살이 우려되는 병사들을 관리하는 게 전부라고 합니다.
아, 네.
군 인권센터에서는 피해자들 및 가족들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기 전에 국가는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우선이라고 하면서요. 한 부처 차원이 아니라 범정부 부처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군 가혹 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이 특히나 이런 외상 장애를 겪은 피해자들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피해자들을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다른 사례는 어떤 건가요?
예, 소방관들 사례인데요.
네, 소방관이요.
예, 네. 소방관들은 직업상 처참한 사건 현장을 자주 접합니다.
그렇죠.
또한 현장 작업 시에 동료를 잃는 경험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이유들로 트라우마를 겪고 외상장애를 호소하는 소방관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전체 소방관의 6.3%에 해당하는 2,300여 명 정도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6.3% 하면은 적어 보이시겠지만 사실 일반인들에 비하면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소방방재청이 2014년에 발표한 또 다른 자료를 보면요.
네.
일반인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5%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만 소방 공무원은 35에서 40%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요. 이 소방 공무원들이 겪는 트라우마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한 사례를 보면요. 2년 전 5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부상한 경기도 의정부시 한 아파트 화재 현장에 뛰어든 B씨, 소방관 B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당시 아파트 8층에서 살려달라는 목소리를 듣고 무조건 불길을 해치고 들어가서 어린이를 비롯한 7명의 목숨을 구해냈지만 이후 현장에서 받은 충격과 공포 탓에 지금도 심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이처럼 소방관들은 현장에서 심하게 훼손된 시신을 본다든지
네.
불 속에 뛰어든 동료들이 죽는다든지 자신이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잔상이 보인다든지 하는 등 트라우마를 겪는데요.
네네.
그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공황장애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소방관들이 굉장히 흔하고요.
네.
위험군에 속하는 소방관도 2,300여 명에 넘는 걸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소방관들 외에도 이렇게 사선을 넘나드는 업무 환경 때문에 트라우마와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직업군들이 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소방관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소방관들 역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해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특히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산업재해로도 인정되지 않아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위험성을 느끼고 4년 전부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실을 만드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근무 시간에 그곳에 앉아서 있는 것도 무리고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다고 쉬는 날 일부러 그곳에 찾아가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한 치유실이 돼버렸군요.
예예.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전국 70여 개 병원에
네.
트라우마 센터도 이용할 수 있지만요. 이용 자체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아, 네.
예, 실제로 전체 소방관의 60%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고요. 이용한 소방관 가운데서 75%가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나마 최근 서울시가 처음으로 일부 시립병원을 소방 전문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소방관들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포함해서 소방관들이 겪는 주요 질환들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치료를 전담한다고 하는데요.
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도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 심신건강전담팀을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체계적인 심리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시사플러스 1부에서는 굿뉴스 데일리 이종한 기자님과 함께 현대인들의 질병,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트라우마의 심각성을 두 가지 사례를 통해 보다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굿뉴스 데일리 이종한 기자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꽤나 흔하게 일상에서 접하고 빈번하게 사용하는 단어 트라우마. 이렇게 트라우마에 대해서 자세히 또 정확히 알고 나니 새삼 심각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하루빨리 사회적 차원에서 트라우마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야 할 필요성 또한 절실하게 느낍니다.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노래 한 곡 듣고 2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임형주의 IOU입니다. 3월 30일 최성인의 시사 플러스. 오늘은 군 가혹 행위 피해자들과 소방관들의 사례를 통해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과 극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 사람의 삶은 물론이고 주변인들의 삶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심각성과 파급력이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데요. 오늘 치사플러스 2부에서는 앞서 살펴본 두 가지 사례와 함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대처할 수 있는 마인드에 대해 살펴봅니다. 마인드 전문 칼럼니스트 김성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군 가혹 행위 피해자들 그리고 소방관들의 사례를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군 가혹 행위 같은 경우는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그런 처벌로도 치유가 안 되는 피해자들의 트라우마가 매우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가 자기 파괴적인 면을 넘어서서 가해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충동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마인드적 시각에서는 이런 트라우마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트라우마를 다스릴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사건과 사고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시간이 이제 사고 사건을 만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 사건이 남아있지 않지만
네.
마음 이면에는 상처로 남아서 어떤 정상적인 시간을 갖기가 어렵도록 만들어줍니다.
네.
이러한 트라우마는 우리 기억 속에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서 오랫동안 우리 주위를 빙빙 또 돌면서 상처를 계속 내는 일을 합니다.
네.
그래서 트라우마는 마음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그 과거의 집착, 그 집착에서부터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이 트라우마에서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집착과 어떤 것 쪽에 매여 있는 그 삶에서 반대로
네.
내려놓고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소에 우리가 내려놓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연습을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서 끙끙대면서
네.
혼자 붙들고 있으면서 고민 속에 빠지고 결국 고독한 고립 속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네.
그것은 오히려 상처를 키우는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크든 적든 상처를 받았다면
네.
그것을 내 속에 두지 말고 먼저 내어놓고 드러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격적인 요인도 좀 필요하겠지만
네.
반드시 그런 일에는 나 혼자가 아닌 내 주변 사람과 함께 대화와 공감적 소통을 통해서
네.
반드시 이 마음을 드러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것은 아주 작은 대화부터
네.
하나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네.
그러면서 하나씩 내어놓는 대화의 시작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집착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그래서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내려놓고 내 마음을 나누고 하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소방관들의 트라우마 사례도 앞서 살펴봤는데요. 이들은 직업적인 환경 때문에 계속적으로 원치 않는 트라우마가 생기는 경우지 않습니까? 얼마 전 조류독감 사태에서 수천만 마리의 조류를 매일 살처분했던 공무원들도 큰 트라우마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직업적인 트라우마는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특수한 직업군의 사람들에게는 일반인이 겪을 수 없는 특별한 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일반인보다는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직업을 바꾸고 다른 일을 한다는 것도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몸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듯이
네.
개인의 정신 건강을 위한 운동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독서나 또 개인적인 명상이나 이런 방법도 필요하지만
네.
좀 더 우리가 이 트라우마를 금방 풀어낼 수 있는 길은 주위의 가족과 친구, 동료들과의 돈독한 관계 형성이 먼저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자기의 어려움을 수시로 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뭐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한참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은 사람일수록
네.
굉장히 정신이 건강하고 그 웬만한 상처를 이렇게 뛰어넘는 걸 보거든요.
네.
근데 혼자 있거나 또 이렇게 마음을 쉽게 닫는 사람들, 또 자기의 결정과 판단을 너무 깊게 이제 신뢰하는 분들은
네네.
누군가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도 없고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점 피로가 누적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몸은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행복하고 마음이 기쁘면 몸도 기뻐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먼저 마음의 생각을 내려놓고 어떤 긍정적인 생각들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고들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 형성과 또 대화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관계가 우리 삶 속에 굉장히 필요하고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이야기한 소방관이나 군인들의 사례처럼 특별한 사건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요. 평소에 일상생활 중에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소방관이나 군인과 같은 특별한 직업군이 아니라도
네.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감각할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조그만한 트라우마들이 생깁니다.
네.
꼭 우리 이제 집에 보면 먼지가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대로 네. 방치하면
그렇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것처럼
네네네.
이 거슬리는 말, 뭐 누가 나에게 이렇게 좋지 않는 표정들
네.
순간적으로는 지나쳤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왜 그렇지? 나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으나? 감정이 안 좋나? 계속 생각이 커지면서
네.
결국 그 생각이 상처로 이렇게 남아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걸 풀어보려고 하는데 풀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제 꼬이게 되고요. 더 무거워지고 더 답답해집니다.
네.
특별한 게 아닌데
네네.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쌓여져서 결국에는 압박과 큰 고통을 주면서 이런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저는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반복해서 해드립니다만은 그래서
네.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이 관계 형성, 뭐 부부 간에
네.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넓어지고 건강해진다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줄 수 있고요.
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그런 자그마한 것들은 수시로 이렇게 털어낼 수 있는 꼭 집안 청소를 뭐 1년씩, 2년씩
네.
이렇게 시간을 두고 청소를 하면 시간, 청소하는 시간이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그렇죠.
하지만 평소에 조금씩 조금씩 청소를 해 나간다면 쾌적한 환경이 되는 것처럼
네네.
마음도 그렇습니다.
네.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좀 가지면
네.
아주 좋은 마인드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무의식 중에 생기는 트라우마나 상처는 본인도 생기는지 몰라서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특별한 대처법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네.
작은 이런 갈등들, 상처들은 꼭 우리 삶 속에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아프리카나 저 브라질이나 이런 밀림에 가보면
네.
울창한 밀림의 숲이 얽혀져서 넝쿨과 수많은 가지들이 얽혀져 가지고 만약에 그 밀림을 통과하려면 반드시 긁히기도 하고 상처도 남겠죠.
네, 그렇죠.
꼭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네.
많은 다양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로 이게 모여 있기 때문에
네.
내가 좋은 것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상처도 나고 흔적도 남기가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환경들, 형편들 이런 어떤 외형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피하려고 하는 게 큰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예 상처는 생긴다. 나는 뭐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마음에서 인정하고
네.
그 상처를 받았다면 이거 숨기고 감추기보다는
네.
좀 이것을 드러낼 수 있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주 작은 것인데
네.
이런 습관과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부족하다면 우리가 배워야 되고요.
네.
또 그런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는 그런 자세나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살면서 크건 작건 상처는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딱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한다면 이런 상처나 트라우마를 대하는 데 있어서 더 담대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실제로 마인드 상담을 하시면서 트라우마 환자도 상담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네.
아, 그러면 그런 트라우마를 잘 극복한 케이스를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요?
제가 일전에 어떤 회사원과 상담을 했습니다.
네.
그 회사원은 친한 동료의 자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
엄청난 트라우마가 이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네.
몇 개월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네네.
계속 그 생각이 그 현상이 떠오르면서 정상적인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네.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상담을 받아도 이제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지금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또 그런 환청이나 어떤 그런 환상이 보일 때 그거를 내가 이거를 붙잡고 내 시각으로만 보지 말고 부모님이든 스승님이든 친구든 누구에게든지 그때그때 같이 이야기를 하고 되도록이면 혼자 있지 마라.
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혼자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옆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 가까운 친구에게 그런 어려움을 계속 토해내다 보면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대화를 하라고 제가 주문을 했더니 그분이 이제 대화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좀 시간은 걸렸습니다만은
네.
그런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서
네네.
이제 지금은 그런 기억들이 오히려 자기 인생을 건강하게 설계할 수 있는 오히려 밑거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 트라우마와 직접 자기가 싸우면 상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는 더 어려워질 수 있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네. 주변 사람과 손을 잡고 함께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트라우마에 대해서 간략하게 해줄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예, 우리 사회는 어디를 가든지 상처의 숲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상처가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 상처를 피할 것이냐,
네.
아니면 이 상처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것이냐. 근데 이제 이 상처를 극복하는 부분은 다 개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네.
개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자기 개인적으로 이 상처를 이길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네.
가장 좋은 게 가장 가까이 살았던 가족들, 또 같이 성장을 했던 친구들이나
네.
같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자기에게 있는 트라우마를 돌아보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혹시 트라우마로 크든 적든
네.
어려움 속에 고민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일단 입을 열어서
네.
그 자기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일단 그걸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나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게 되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굳이 비일상적인 큰 사건이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것 하나에서도 시작될 수 있는 트라우마. 그렇기에 누구도 트라우마에서 자유롭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결국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를 안 받을 수 있을지가 아니라 트라우마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거겠지요.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 트라우마 극복의 첫 단추입니다. 3월 30일 최성인의 시사플러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성인이었습니다.